고린도전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예배 설교 본문으로 또 종종 선택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은 결혼하는 부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를 쓴 것이 아니라 병든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쳤죠. 이제 13장에 넘어오면서 집중적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말씀인데 더 나은 은사를 지금까지 말했던 은사들 중에 교회 유익이 되도록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13장에 넘어가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12장에서 말하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사랑의 길이다. 이 탁월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랑의 길이 아니라 교만과 자랑의 길을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다가 분쟁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사의 위기가 아니라 사랑의 위기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랑이 부족하고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관점에서 13장에서 고린도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하면서 책망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 책망하면서 다시 사랑의 길로 돌아오너라. 다시 사랑의 길로 와야 한다. 다시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 지체에게, 각 직분자에게 주신 은사와 관심이나 또 재능을 따라서 일할 수 있지만 사랑과 같이 움직여야 돼. 사랑과 같이. 사랑을 가지고 움직여. 사랑의 원리 안에서 움직여. 은사가, 재능이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버리면 유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필수성.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 같은 은사에는 열광했어요. 이런 은사는 꼭 내게 필요하다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가치는 몰랐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11절에서 3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각 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이 없는 은사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큰 믿음, 아무 쓸모가 없다. 바울은 사랑의 이 필수성을 아주 역설하고 있죠. 이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바울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에 자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방언을 말하지요.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 천사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 열풍이 불었고 방언을 못하면 이류 삼류 교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처럼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중시하고 축혀 세우는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울리는 그냥 꽹과리예요. 소음에 불과합니다.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해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듣기 싫은 잡음이에요. 통역 없이 방언을 남발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때론 교회 안에서 소음이 들리고 잡음이 들리죠. 서로 부딪혀서. 그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잡음이 들려요.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실패함으로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잡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 아주 중요한 은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 교회를 서고 넘어지게 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은사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나 말씀 사역조차도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예언인가요?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통달한, 모든 계시를 통달한 꿰뚫는 그런 탁월한 설교라도 사랑 안에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허공을 진동시키고 소멸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아주 언변이 탁월해서 유창한 화술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사랑의 가슴으로 증거하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처럼 거대한 문제라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숨에 처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큰 믿음조차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 심지어 전 재산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하나뿐인 몸뚱아리까지 희생하더라도 사랑과 무관하면 헛되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할 수 있죠. 선심 쓰듯이 행하는 구제는 소용이 없다.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구제 봉사는 허영이 될 수 있어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원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새 아파트를, 아주 고급 아파트를 장만해서 최신 가전 제품으로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TV에다가 제일 좋은 냉장고, 세탁기 들여놓고 다른 전자제품도 다 최고 사양으로 맞추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전자제품이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을 따라 봉사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큰 숫자 수억, 수조라도 0을 곱하면 0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제로예요. 0이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 없이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다른 동기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앞세우기보다도 나의 주장과 고집을 앞세워서 내 뜻을 앞세워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책임감으로만, 의무감으로만 피곤하게 때론 내 지나친 인간적인 열심만을 앞세워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깁시다.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3장 직전 12장 마지막 말씀 보셨듯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이 큰 은사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죠. 사랑은 더 나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자,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개별적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보편적입니다. 공통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다양해요. 달라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모든 직분자, 모든 지체대, 모든 봉사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은사와 열매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은사와 열매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목소리, 좋은 목소리와 사랑은, 좋은 목소리는 은사지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다, 저분은 참는데 인내하는데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과 인내를 은사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인내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나는 인내의 은사가 없어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은사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봉사와 관련되고 성령의 열매는 성숙과 관련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은사 자체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영적인 성숙과 직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 그 자체는 신앙적인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의 성숙은 은사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점, 고린도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왔죠. 은사는 넘쳤지만 사랑이 빈약했어요. 사랑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고 인내하는 바탕을 무시한 채 은사에만 치중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까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고 풍족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참 특출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교회 일을 당장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사만 보고 일을 맡기고 봉사하게 되면 그분도 어려워질 수 있고 교회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확인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교회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아 맡겨도 좋겠다. 은사를 활용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살펴서. 자, 다섯 번째,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참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기가 어렵다니까요.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 나는 사랑이 참 많구나. 나는 참 잘 참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약하구나. 내가 정말 참는 것이 힘이 드는구나. 이것을 교회 섬기면서 알잖아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훈련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자라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봉사하면서 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서 자신의 것으로 좀 소화하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필수성 말씀드린 사랑의 이제 두 번째 속성. 그럼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의 원리로 섬기는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사랑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4절, 6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전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을 동적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원문을 보면 여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동사로. 형용사가 아니라,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적으로 표현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랑은 결코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 정서가 낭만적인 기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실천이에요, 실천. 행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동적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사람인지, 사랑의 교회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인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인지.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슨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 교회를 사랑하는 첫 증거, 성도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의 얼굴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참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참는 것이 가장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부서나 사랑방에서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짜증내거나 불평하기보다 인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틀어지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참지 못해서 말을 참지 못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해서 시험이 일어나고,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또는 지적하고 험담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오래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도 참으사, 앞으로도 계속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으시는 중에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변화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고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은 왜 참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인내합시다. 교회를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참느라고, 직분자들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조금 더 참으십시오. 안 참으시려고. 계속 참으십시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끝까지 참으십시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속성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온유한 성품이라기보다는 친절에 가까워, 친절하게 대한다, 친절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연결해서, 인내와 연결해서 보면 인내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는 인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도 선대하는 거예요. 이 온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선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긍정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말한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지 여덟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데 더 있어요.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시기하고 있잖아. 자랑하고 있잖아. 자랑하고 뻐기고 잘난 척하고 있잖아. 교만하잖아. 무례하게 함부로 서로 대하잖아, 막말을 하잖아, 자기 먼저 생각하잖아, 분노를 마음대로 터뜨리잖아, 악한 것을 생각하잖아. 불의와 함께 기뻐하잖아. 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요, 책망, 훈계이죠. 여러분, 먼저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서로 존중하기보다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은사를 과시하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일이 자기 한 일을 은근히 내세우고 우쭐하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잘난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태도로 막말을 하면서 함부로 서로 말하고 대하고 행동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죠.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관계가 편할 수는 있어도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가 편할 수는 있지만 쉬운 관계는 아니에요. 오랜 시간 같이 봉사하고 가깝고 친한 사이인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례한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하다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의입니다. 예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성도의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챙겼다, 생각했다. 자신의 편리를 먼저 추구하고 자신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다.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쉽게 터뜨렸다는 고린도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짜증을 폭발시켰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화나는 일이 없군요. 아, 대단하십니다. 저도 화가 나는데요. 화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더라도 쉽게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자극을 받아서 발끈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납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화를 터뜨리지 않는, 공격적으로 짜증을 터뜨리지 않는다,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악한 일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교회도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잘못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게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건 사랑은 아니라. 지난날 당했던 서운하고 억울한 일을 되갚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유로 악한 일에 동조하면서 거짓을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도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불의와 거짓을 모른 척 봐주는 것은 그 성도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불의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실의 편에 선다. 불의를 거부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본문이 제시하는 사랑의 속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래 참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세로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을 시기하거나 혹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잘난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보다 어리거나 가깝다고 해서 너무 무례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가슴에 품고 되풀이하면서 갚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의와 거짓을 알면서도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사랑의 속성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랑의 능력을 이 말씀보다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확실하게 증거하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 여러분,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참을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 참는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덮어준다는, 커버해준다는, 가려준다는 겁니다. 숨겨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것, 나에게 끼친 해로움이라도 속상한 일이라도 감수하고 숨겨주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비밀들은 지켜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 참아주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가려주는 것, 소극적이에요. 믿어주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실망스러운 일을 해도 신뢰 관계를 끊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 때문에 잠시 실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믿어주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비관하거나 회의감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이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견디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그럼 7절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무장시켜 주시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한 우리를 실망시키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참아주시잖아요. 미숙하고 어리숙한 우리의 모습을 참아주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사랑하기 힘들어 하고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견디게 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봉사하고 다시 사랑으로 일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